세상에 많은 직업이 있지만은 그 직업들 가운데서 가장 오래된 직업이 무엇일까? 이런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어떤 의사가 말하기를요, 저는 의료업이 가장 오래된 직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할 때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아담이 잠들었을 때 갈비뼈를 꺼내서 하와를 만들었는데, 최초의 외과 수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료업이 제일 오래된 직업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던 한 건축업자가, 그게 아니고 저는 건축업이 가장 오래된 직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그 창조하신 행위 자체가 건축이기 때문에 이 건축업이 가장 오래된 직업으로 생각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자, 그 말을 들은 옆에 있던 설계업자가 말하기를, 그게 아니고 건축 이전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설계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주를 창조하기 전에 다 설계를 하시고 하셨기 때문에 설계업이 가장 오래된 직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점자는 옆에 있던 한 정치인이 일어서더니만은,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나는 정치가 가장 오래됐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1장 2절에 창조하기 전에 땅이 혼돈하다 그랬는데 누가 이 세상을 혼돈하게 만들었을까요? 바로 우리 정치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세상이 혼돈해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물론 이 말은 정치인들이 이 세상을 아주 혼란하게 혼돈으로 빠지게 만들었다는 그런 하나의 유머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사실 가만히 보면 정치하는 사람들이 문제가 많기는 많습니다. 자, 그러나 모든 것의 창조자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만물을,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피조물된 모든 저와 여러분들이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중심으로 또 하나님 우선으로 살아야 될 것입니다. 모든 것에 하나님을 가장 염두에 두고, 왜냐하면 하나님이 창조주가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우선으로 생각하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해야 된다. 우선순위, 삶의 목표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되어져야 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유명한 대학이 하버드 대학교인데요, 이 하버드 대학이 1646년에 세워졌습니다. 그 학교를 세울 때에 그 이사들이나 교수들이 학생 규칙 강령을 세웠습니다. 세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요, 첫째는 뭐냐면 우리 학교에 들어온 모든 학생들은 자신의 삶과 학업의 목적이 영생이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데 있음을 명심해야 된다. 이 학교에 들어온 학생들이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또 그분을 위해 사는 것이 삶의 목표, 학업의 목표가 되어야 된다. 상당히 의미 있는 말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 모든 학생들은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엄밀하게,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야 된다. 하버드 대학에 들어온 사람들이 똑똑한 사람들인데, 그러나 지혜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모든 학생들은 하루에 두 번씩 성경을 읽음으로써 성경의 용어와 또 사상뿐 아니라 영적 진리에 대해서 누가 어디서 질문하더라도 거기에 분명한 답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이 하버드 대학이 신학교로 시작이 했기 때문에 아마 그럴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은 상당히 중요한 원리를 가르쳤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될 것이냐,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뭐냐, 바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우리 삶의 우선순위로 세우고 살아가야 우리가 혼돈에 빠지지 않고 바르게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순위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어느 강사가 청중들 앞에서 강의를 하다가 항아리를 하나 갖다 놓고요, 여러분 이 항아리에 큰 돌 몇 개가 들어갈 수 있을까요? 몇 개나 넣을 수 있을까요? 물었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대답을 하지 않았죠. 그때 강사가 큰 돌 몇 개를 항아리 안으로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물어봤어요. 여러분 이 항아리가 꽉 찼습니까? 그 항아리에 큰 돌이 들어갔으니까 뭐 찬 것으로 보였겠죠. 그래서 그런 것 같다고 했더니, 그 다음에 이 강사가 거기에다가 작은 자갈들, 작은 돌들을 또 이렇게 준비한 것을 사이사이 집어넣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또 물어봅니다. 여러분, 이 항아리가 다 찬 것 같습니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아, 글쎄요. 좀 이제 헷갈리는 거예요. 그때 이 강사가 준비한 모래를 이렇게 손으로 잡아서 또 사이로 살살 뿌려넣었어요. 모래도 들어갔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또 물어봅니다. 이제 다 차는 것 같습니까? 그랬더니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강사가 주전자에 물을 가지고 그 사이에 또 물을 이렇게 부어넣었어요. 그러니까 물까지 또 들어간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이제 항아리가 다 찼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왜 무엇을 전달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을까요?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중에 어떤 분이 하는 말씀이 아, 항아리에 뭔가를 넣어도 항아리에는 조금의 여유분이 있다는 그런 교훈이 아니겠습니까? 라고 대답을 해요. 상당히 똑똑한 그런 대답이겠죠. 그런데 강사는 물론 그렇게도 생각할 수가 있겠지만은 제가 전달하려고 하는 교훈은 그것이 아니고 다른 것입니다. 제가 만약에 모래나 자갈부터 이 항아리에 넣었더라면은 처음에 넣었던 그 큰 돌이 들어갈 수 있을까요? 들어갈 수가 없겠지요. 모래나 자갈로 이렇게 채워놓으면 그 큰 돌은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의도는 뭐냐면 우선순위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큰 돌을 넣은 다음에 거기에 작은 자갈을 집어넣고 또 모래를 넣고 물까지 붓는 이 순서가 어긋나게 되면 다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우선순위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우선순위가 잘못되면은 아무리 열심히 아무리 바쁘게 뛰어다닌다 할지라도 일이 그르칠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우선순위가 이렇게 중요한데, 자, 오늘 본문에 의하면 사도 바울이 그 성도들에게 그러면 우리의 우선순위가 뭐냐라고 말씀을 하면서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기도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 생활이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하면서 이 사도 바울은 그러면 누구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고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느냐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바울이 말씀하는 것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디모데 전서와 후서는 목회서신이라고 합니다. 이 목회서신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앞으로 목회를 하면서 교회를 경영해 이루어 나가면서 어떤 원리에 따라서 교회를 이루어가야 되느냐 세워가야 되느냐 하는 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목회의 실제와 정신을 가르치는 것이 목회서신입니다. 자, 그런데 1절에 보시면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이렇게 말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흔히 첫째로 그러면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올까요? 두 번째로 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나오잖아요. 그런데 본문을 보면은 두 번째로 세 번째로라는 말이 없어요. 그냥 첫째로라는 말만 하면서 기도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 우선순위를 말하는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첫 번째로 가장 우선적으로 그 말이죠. 목회를 하면서 무엇으로 목회를 해야 되느냐. 교회를 하면서 무엇으로 해야 되느냐. 뭘 하라고 그러죠? 기도하라고 그럽니다. 이 기도가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를 할 때에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죠. 2절 말씀 보면은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임금은 요즘 말하면 뭐 대통령이겠죠. 또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은 뭐 정치 지도자들을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목회하면서 기도를 하되 특별히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해요. 왜 그럴까요? 그 사람들이 높은 지위에 있으니까, 그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높은 사람이니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럼 왜 지도자들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느냐? 그 정치 지도자들 위에 있는 사람들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바로 우리 자신들을 위함이다. 그렇게 지금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도자들이 바르게 되어야 나라가 잘 되는 거 아닙니까? 나라가 잘 되어야 우리가 안전하게 편안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특별히 지도자를 위해서 정말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사회학자가 그런 말을 했어요. 사람들이 언제 자기의 나라를, 조국을 생각하느냐. 나라가 거의 망할 때 혹은 나라가 망한 다음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나라가 망한 다음에 혹은 나라가 망하기 직전에 그때 기도하는 것보다는 미리미리 기도해야 되겠죠. 나라가 망한 다음에 애국심이 불타면, 물론 그때도 애국심이 불타가지고 또 일어나면 다행이지만은 망하기 전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을 위해서나 한국을 위해서 우리가 미리미리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바울이 가르치는 것이 바로 이렇게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전쟁이 나기 전에 기도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망하기 전에 지도자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2절 말씀 보면 또 이유를 설명하죠.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한 중에 고요하고 편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니라. 이 바울이 두 가지 이유를 말씀을 해요. 고요하고, 그러니까 뭐 전쟁이 없고 안전한 그런 사회를 말하겠죠. 편안한 생활을. 그래서 이 고요하고 편안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바울이 그렇게 말을 하는데요. 그런데 이 2절 말씀 바로 앞에서 강조하는 두 개의 단어가 또 있습니다. 뭐냐면은 경건과 단정한 중에. 이 경건이라는 말과 단정한 중에라는 말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 경건과 단정이라는 말은 헬라 말로 보면은 우세베이아 카이 셈노테티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두 단어는요, 우세베이아나 셈노테티나 이 두 단어는 좀 비슷해요. 유사한 단어입니다. 우리말로 하면 경건, 단정 뭐 비슷하잖아요. 그렇지만 이 단어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 경건이라고 하는 우세베이아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삶의 태도,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런 삶을 강조할 때 경건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가는 경건한 삶, 그걸 우세베이아라고 하는 거죠. 근데 반대로 단정이라고 하는 것은, 셈노테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보다는 우리 이웃 사람들과의 관계, 옆에 있는 사람들, 이웃과의 관계, 이걸, 이 관계가 바르게 되는 이것을 단정이라는 말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바르게 되어야 되고, 또 아유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만 잘 되고 하나님 나 잘 믿어 그러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관계가 단절되거나 잘못되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도 바르게 돼야 되고 옆에 있는 사람들과도 바른 관계를 유지하면서 살아가야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뭘 해야 되느냐?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죠. 3절에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옳다는 이야기죠.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선한 일이고 또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나라에 복을 주시는 거죠. 자, 뿐만 아니라 바울이 또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그 지도자들 위에 있는 사람들도 구원받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유머 가운데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강에 어느 날 젊은 수녀님 한 분하고 국회의원 한 분이 두 사람이 물이 빠졌어요. 호주 그런데 구조대원이 와가지고 그 젊은 여성 수녀는 건지지 않고 국회의원을 정치가를 건져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아, 왜 수녀님은 안 구하고 국회의원을 건졌습니까? 물었더니 그 구조대원이 하는 이야기가 이 국회의원 정치가는 한강에 그대로 두면 물이 오염되기 때문에 빨리 건져내야 된다고. 그만큼 이 정치하는 사람들이 좋지 않다는 말이죠. 예전에 제가 LA에 있을 때요, 제가 주일날 설교하면서 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예배 끝나고 났더니 그 당시 한국의 법무부 장관, 제가 얼굴을 모르니까 장관 하시는 분이 예배 참석을 했어요. 그분의 아들이 칼텍이라고 굉장히 유명한 대학이 있어요. 아마 랭킹 10위 안에 들어가는 공과대학 유명한 학교인데 거기서 이제 PhD 박사학위를 공부하고 있고 그분의 동생이 우리 교회 집사님이에요. 근데 설교하기 전에 예배 드리기 전에 아유 목사님 우리 아버지 왔어요 형님 왔어요 그래서 한번 제가 그 이야기를 안 했을 거예요. 저도 눈치가 있기 때문에. 근데 제가 얼굴도 모르고 그분이 뭐 장관인지 뭔지 내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말 하고 났더니 예배 끝나고 나서 목사님 우리 아버지예요 목사 우리 형님이에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형수님이 그 집사님 부인 때문에 목사님 아주 그 강심장으로 오늘 대단했어요 그러더라고요. 이제 그게 뭐 칭찬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우리는 정치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분들도 구원을 받아야 되고 아 그분이 이제 법무장관이지만 교회 예배 참석한 걸 보면은 믿는 사람이니까 교회에 왔겠지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위에 있는 분들이 예수를 잘 믿고 그 사람들이 신앙생활 잘하면 그 나라가 복을 받는 거죠.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시면은 그 나라 왕이 하나님을 잘 믿으면 그 나라가 평안했어요. 잠언 14장 34절에도 보면 의인은 나라로 영화롭게 하고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하느니라. 그 나라가 지도자들이 바르게 살면 그 나라가 하나님 복을 주시는 거죠. 그런데 그 위에서 썩어지고 잘못되고 악하게 되면은 백성들이 욕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에 있는 사람들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도 구원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뭐 정치하는 사람뿐만 아니죠. 정신적으로 또 학적으로 이게 이끌어가는 그런 뭐 유명한 대학의 교수라든지 이런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 잘못된 길로 인도하게 되면은 큰 문제가 되잖아요. 지금 한국에도 보면은 그 뭐 교사 노조가 있어가지고 완전히 뭐 좌파 이런 형상 많이 돼서 지금 뭐 굉장히 나라가 학교에서 어린 아이들부터 이상한 교육을 가르치니까 얼마나 어렵게 됩니까? 토마스 헉슬리라고 하는 무신론 유명한 과학자가 있는데요. 그분을 위해서 어느 할머니가 늘 기도를 했어요. 그러다 그분이 이제 병이 들어서 헉슬리가 병이 들어서 이제 곧 임종하게 되었어요. 근데 그 할머니가 그 소식을 듣고 찾아갑니다. 마지막 순간이라도 예수 믿으라고 이 무신론 그런 그 버리고 예수 믿으라고 전도를 하는데 이 논쟁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따라갈 수가 없는 이야기가 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할머니가 논쟁으로는 도저히 그 과학자를 이길 수가 없고 그래서 포기하고 한쪽 옆에서 그냥 그 사람을 위해서 늘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끝나고 났을 때 그 토마스 헉슬리가 어떻게 됩니까? 눈물을 흘려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 말로서는 못 이기잖아요. 그런데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역사하셔가지고 그 사람이 그 참 무신론이 허물어지고 논리가 깨어지고 차가운 마음이 녹여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힘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힘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나라를 위해서도 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독일의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잖아요. 동독과 서독 그 분단되어 있던 나라가 하나가 되지 않았습니까? 1989년 5월에 동독에 그 니콜라이라고 하는 그 작은 교회에서 성도들이 모여서 독일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회를 시작했습니다. 모일 때마다 독일의 평화 통일을 위해서 동서독의 지도자들이 예수 믿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그들이 기도하고 이 나라의 평화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를 했습니다. 그 기도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매주 갈수록 늘어나요. 그렇게 되니까 이 동독에서 그것도 공산주의 국가 아닙니까? 그 당시는 기도를 하니까 경찰들이 방해를 하는 거죠. 그런데 불구하고 매주마다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를 하게 되고 이제 나중에는 뭐 수백 명, 수천 명 그리고 뭐 안에 못 들어가니까 바깥에서 수만 명 모여서 함께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기도회가 끝나고 평화 행진을 할 때 군중이 10만이 불어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경찰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한 달 후에 1989년 11월 9일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다고 합니다. 여러분 물론 뭐 정치가들의 어떤 뭐 노력도 있었겠지만은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어떤 그 무기나 총칼이나 정치가 한 것이 아니고 기도가 그 나라를 하나로 만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기도는 힘이 있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스코틀랜드가 메리 여왕이 통치할 때가 역사적으로 가장 어두운 시대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당시로 말하면 종교는 부패하고 그리고 도덕은 땅에 떨어지고 정치도 엉망이고 메리 여왕은 뭐 부도덕한 여러 가지 구설수가 많았어요. 한치 앞을 바라볼 수 없는 캄캄한 시대였습니다. 그때 어느 한 분이 무릎 꿇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 스코틀랜드를 구원해 주십시오. 아니라면 차라리 나에게 죽음을 주십시오. 그 나라를 위해서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존 낙서 목사님이었습니다. 이 존 낙서 목사님의 자서전을 보면은 원래 이분은 성품상 겁이 많은 사람이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종교 개혁을 하려고 할 때에 그 메리 여왕이 너무 무서웠어요. 그래서 할 수가 없어가지고 두 번씩이나 도망을 갔답니다. 프랑스로 도망을 가고 스위스로 도망을 가고. 그렇지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탁대한 마음을 주셔서 그 나라를 참 변화시키는 큰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는 역전이 돼서 메레 여왕이 존 낙스의 기도를 무려 무서워했다는 거죠. 이 존 낙스가 기도하는 것이 너무 무서워서 그 메리 여왕은 우리나라 군대보다도 이 존 낙스의 기도가 더 무섭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그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기도가 나라를 구한 거죠. 그러니까 윈스턴 처칠 전개도 보면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국회에서 아주 중대한 그 안건을 심의하고 있는데 이 처칠이 하나님 잘 믿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앞에 앉아서 머리를 파묻고 있어요. 그래서 국회의장이 볼 때는 아유, 제 양반이 지금 자고 있는가? 그래서 소리를 질러요. 한 나라의 수상이 나라의 이 중요한 안건을 지금 의논하는 마당에서 저렇게 졸고 계시다니 소리를 질렀어요. 그랬더니 처칠이 한 말이 졸다니요? 아닙니다. 저는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때 의장이 비꼬는 토로 아니 하필이면 그러면 이 중요한 때에 기도하고 있습니까? 왜 하필이면 여기서 기도하시냐고 또 비꼬듯이 말을 했다고 하는 거죠. 그때 처칠이 또 소리를 지르면서 이럴 때 기도하지 않으면 언제 한단 말입니까? 이 나라의 중요한 안건을 의논하는 이 자리에서 기도하지 않는다면 어디서 기도하란 말입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일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교회는 소망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성도님들에게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뉴스에 보니까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 순위가 발표됐어요. 그럼 1등이 어느 나라일까요? 미국이면 좋겠지요. 한국이면 좋겠지요. 그런데 1등이 핀란드였습니다. 6년 연속으로 가장 행복한 나라 1위에 핀란드가 올랐어요. 그 조사에 의하면 세계 행복 보고서에서 20년에서 22년, 3년 동안에 행복도 순위를 쭉 나열했는데요. 우리 한국이 몇 위냐면 57위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그렇게 행복하지 않다는 이야기죠. GDP 10위권 국가에서는 한국이 9위, 핀란드가 1등, 덴마크 2등, 아이슬란드 3위, 스웨덴 6위, 노르웨이 7위, 스위스 8위. 그러니까 대부분이 북유럽에 있는 그 나라들이 행복도 조사에서 가장 이 탑을 차지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G7 나라들 가운데서 캐나다가 13위고요. 미국은 여러분 15위라고 합니다. 독일이 16위고 영국이 19위, 프랑스가 21위, 이탈리아가 33위, 일본 47위. 우리나라는 몇 위? 57위. 여러분, 정말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뿐만 아니라 이 미국과 한국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시는 거죠. 우리가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 정말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나라를 위해서, 특히 저 위에 있는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는 오늘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야기하면서 기도해야 된다.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저 위에 있는 사람들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또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된다. 이것을 가장 먼저 강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기도가 이만큼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정말로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될 것입니다. 신명기 10장 13절에 보면 내가 오늘날 네 행복을 위하여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우리가 행복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행복의 비결이 뭐냐. 모세는 신명기에서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켜야 된다, 하나님께서 명령과 규례를 주신 이유는 우리의 행복을 위함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성경 말씀을 왜 주셨느냐,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카터 대통령, 역대 어느 대통령보다도 하나님 잘 믿은 대통령이죠.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고 난 다음에 예전에 섬기던 교회, 또 주일학교, 교회학교 교사로 섬겼습니다. 이런 말을 했지요. 내가 대통령이 된 것은 하나님의 일을 더 잘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대통령의 직분은 임시직이지만은 교사직은 교회학교 교사직은 평생직입니다. 물론 그 주일학교 애들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그 성인 주일학교를 말하는 것이지만은 그래서 이번에 대통령이 그만두고 나서도 그 시골 고향 교회 가서 거기에 주일학교 이 성인들 교육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분의 우선순위는 뭐예요? 대통령이 아닙니다. 뭐예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을 잘 섬기는 하나님 우선주의로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와 같이 우리의 삶 속에서 누가 과연 내 마음의 주인일까? 내 인생의 주인일까? 여러분 누가 주인이 되어야 될까요?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선주의로 살아야 돼요. 여러분 중국에 가보신 분들은 그 이화원이라고 서태후가 살았던 아주 그 어려리한 정원을 거기 뭐 큰 렉이 있는데 그것도 사람들이 일일이 파서 흙을 위로 넘겨서 거기 산이 되고 거기에 렉이 됐어요. 어마어마합니다. 왜냐하면 황제가 너무 어리기 때문에 껍데기로 세워놓고 자기가 실세로 섭정을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로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앞세우지만 실제로는 우리가 여러분 자신이 왕이 아니십니까? 섭정을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님 좀 저리 가 계세요. 이건 이렇게 하세요. 저건 저렇게 하세요. 예수님이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마치 섭정하는 것처럼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하나님 우선주의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행복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신명기 10장 12절 다시 보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13절로 연결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이 말씀을 주셨으니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그러면 행복을 누리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로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신명기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에게 행복이 주어진다. 누가 복을 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과 연결해서 보면은 정말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로 우선순위 중요한 것이 뭐냐? 기도하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에 인도자가 되시고 복을 주시고 행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